이사야서 2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이사야서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심판하고 그리고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참 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 나라가 사실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우리 다시 보겠지만 14장에서도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멸망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21장에 들어와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1절과 2절에서는 혹독한 그 묵시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잔인한 비전을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요. 이사야가 그런 단어를 쓰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무섭다, 혹독하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을 제가 선지자의 고통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선지자의 고통입니다. 선지자의 고통인데 그의 마음이 어떤 고통인가 하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1절과 2절에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잔인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이제 3절이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그 고통의 첫 번째는 괴로워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가 왜 괴로웠을까? 이사야가 괴로웠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사실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듣지 못했던 단어를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그 단어가 뭐냐면 공익 제보자. 내부 고발자라는 뜻이죠. 인사이드 맨이라고 아마 그 영화로도 한국말로는 뭐라 그랬더라? 내부자들인가? 뭐 이래서 영화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의 비리를 갖다 바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공익 제보자, 이 내부 고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의 국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냥 변함없이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좀 일감이 많이 있어서 오버타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 한 10시쯤 퇴근을 하는 거예요. 밤 한 10시쯤 퇴근을 하는데 자기 보스의 방이 불빛이 켜져 있는데 블라인드를 이렇게 커버를 했다고는 하지만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될 그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뭐 하세요? 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뭐 돈을 훔치는 일이 됐든지 뭐 하여튼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가슴이 요거 잘 됐다. 이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싹 몰아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먼저 생길까요? 아니면 아이쿠 하고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까요? 그냥 순수한 사람이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이거 일로 바쳐야 돼 말아야 돼? 고발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막 스트레스가 오고 트라우마가 오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고발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공익 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그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멸망을 환상으로 지금 보여줬는데 그것을 딱 보자마자 그러면 그렇지 우리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멸망을 앞으로 시킬 나라가 멸망하는 건 당연할 거야 이러고 박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 훗날에 되어질 이야기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유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하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놓고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들이 잘못되는 것을 놓고 이웃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반대로 이웃이 쫄딱 망했다 그러면 박수치는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멸망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데 어느 정도로 아픈가 하면 요통이 심함으로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요통이 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허리병이에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라고 했는데 여기 심하다라고 하는 우리 한글 번역, 이 번역이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놓고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몸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아파서 막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우리 여선교에서 또 김치를 담갔잖아요. 김치를 담갔는데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근 사람이 안 하던 거를 해가지고 힘이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면 몸이 뒤틀려요 안 뒤틀려요? 뒤틀리는 거예요. 그냥 와,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그냥 침대에서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그냥 용트림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아프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그 정도로 뒤틀리는 것처럼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예를 이렇게 들어요.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아기 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여인이 산고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 아기를 낳는데요, 뭐 오늘날처럼 무통주사를 맞고 제왕절개를 하고 그리고 쉽게 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직도 거꾸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되돌아가지 않으면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옛날에 그 고통처럼 이사야가 고통스럽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크게 봐야 돼요. 단순하게 이사야가 아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마음이 아프다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곳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쓸게요. 구속의 역사, The History of Redemption. 성경은 구속의 역사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governing이, 하나님의 reign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 그렇게 안 살면 야단 맞는다니까 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살리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야단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야단치시고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아가고 70년 동안.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우리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많이 썼던 말 있죠. 남은 자, remnant라고 하는 단어 썼잖아요. 그 남은 자를 구속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이 억누르고 있는데 이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recovering 되고 restoring 되어지려면, 회복이 되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누르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가 본 환상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심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4절에 가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저는 이런 단어를, 4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잘 되어 있는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우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는 그 ESV 성경인데 stagg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staggering 혹은 stagger이라고 하는 말은 비틀비틀 되는 거예요. 비틀비틀대는 거고, 다르게 번역을 굳이 한다면 방황하다, wander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타나요. 다 얘기는 안 할게요. 핵심만 이야기를 할게요. 요셉의 형들이 먼 밖으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한테, 야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심부름을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집을 딱 나섰는데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그 단어가 바로 이 stagger라고 하는 단어, 마음이 어지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마음이 비틀비틀되고 방황하는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지금은 보셔야 돼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의 앞에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라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괴롭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히브리어 저 잘못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주어가 나와요. verb가 나오고 subjec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ubject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동사 verb가 나와요. 다시 반복할게요. 동사, 주어, 주어, 동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헷갈려요. 예, 헷갈릴 것 같아서 앞에 도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가 나와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This is it.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동사형이 먼저 나오고 무엇이 누가 방황하느냐?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방황거리고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어가 와요.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마음이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혹독한 묵시예요. 잔인한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한다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밑에 자막이 있습니다. 주세요. 눌러주세요. 예, 방황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며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웠길래 이사야가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에 이때는 기뻐하고 찬송하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쌍수를 들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는 시간이지만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잔인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물로 심판했으나 그때는 불로 심판하게 되리라.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봤어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도 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봤어요? 아 우리 봤다니까요. 언제 봤어요? 성경이 기록해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떨고 있어야 돼요. 왜요? 멸망이니까. 멸망이니까. 비록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비록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봤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놀래야 되고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친척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을 가는데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차라리 돈을 믿어. 그러면서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사야는 괴로워하고 있어요.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태평해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먼저 이 바벨론의 모습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 도다. 먹고 마시는 도다. 여기 오늘 저보다 여기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젊은 분들 놓고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아주 전형적인 typical Korean parents의 모습에서 아주 전형적인 한인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뭐 특별한 직업을 갖고 한 달에 막 한 5만 불, 한 달에 5만 불, 6만 불씩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혼자 나가서 독립은 하고 싶은데 독립할 때는 아직 아니니까 부모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집값은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동차 페이먼과 자동차 인슈런스까지 다 내려니까 두 개가 힘들어서 둘 중에 하나는 부모가 내주는 집이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두 개 다 못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 계속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전형적인 이민 가정의 부모 입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돈 있을 때 좀 모아. 조금 절약했다가 너 독립할 때, 너 결혼할 때 그래도 그거 가지고 다운페이라도 해서 집이라도 하나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저만 합니까? 별로 이렇게 어르신들 외에는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아마 우리 집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해서든 아니면 잘렸든 직장을 그만뒀으면 열심히 또 잡을 찾아야 되는데 아 좀 힘들었으니까 좀 쉬겠다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면서 잡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찾아요. 왜? 쉴 때는 쉬겠다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야 되니까 건들지 말래요. 그러면 잡은 엄마 두 달 있으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딱 바벨론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바벨론은요 지금 멸망이 눈앞에 닿여 있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아직도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모습으로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가 우리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14장에서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장 11절입니다. 너의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스올은 이 공동묘지, 구덩이 이런 거예요.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 너희가 즐거워하고 잔치 벌이고 했던 그 흥청망청했던 소리까지 다 떨어졌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려 있고 너희가 이불을 덮는데 지렁이가 너를 덮을 것이다. 근데 이게 수월에 빠지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흥청망청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 조금 잘못 번역이 된 부분이 있어요. 5절 말씀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한글 성경입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니까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동안에 원수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파수꾼을 세우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된 방법이잖아요. 놀 때는 놀더라도 파수꾼 세워놨으니까. 근데 여기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파수꾼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이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표준 새번역에 가면 이 부분은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돼 있는가 하면 방석을 깔다라고 돼 있어요. 방석을 깔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spread the rocks. 그러니까 양탄자를 깐다라고 했어요. 양탄자를 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양탄자를 깔고 난 다음에 카펫을 깔고 나고 그 위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먹어요. 흥청망청 먹어요. 흘렸어요. 잔치상 치우고 또다시 양탄자 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 차려서 또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에서 신하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사와 메대가 바벨론을 멸망할 때도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점의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이에요. 맨 마지막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사, 메대, 우리 지난주 했으니까 다 아시죠?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 왕궁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락시키기 직전이에요. 함락시키기 직전인데도 잔치상 펼쳐놓고 벨사살 왕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고대 국가들 중에 잘 나갔던 역사 그 나라들 보세요. 끝까지 흥청망청하다가 멸망했어요. 로마가 그랬어요. 백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흥청망청하다가 멸망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도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그러다가 이사야가 말투를 바꿔요. 야, 너희들 끝까지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먹고 마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5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어조가 바뀌는데 고관들아 일어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문법에는 그게 바뀌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고관들아 arise 라고 그러면서 동사가 먼저 나와요. 말투가 확 바뀌어요. 그전에는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일어나라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외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절 끝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말, 고대 국가에서의 그 방패는 쇠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가죽으로 만든 게 더 많습니다. 가죽으로 만들다 보니까 화살이 왔을 때에 정확하게 박히면 얼마나 뻥뻥 뚫리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박히지 않을 때 미끄러지라고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방패에다가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준비해라. 뭘 준비해요? 원수가 쳐들어오니까 준비해라. 이 말인데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준비 안 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바벨론이 겪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슷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장 39절에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막 연회를 베풀고 취해서 정신없이 하고 그리고 잠자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자세를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각성해라예요. 이건 정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을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 영역 속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먹을 것을 사냥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각성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나 여기 있어요. 일로 오세요. 내가 밥이 되어 드릴게요. 부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나의 삶 속에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마귀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또 지난주에 한번 빠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요새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물론 예배 드려야 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말투 하나하나를 보고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에 괜찮아요. 나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견딜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단순하게 예배 빠지지 말아라, 기도해라 이것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뻐하면서 살자예요. 기뻐하라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와라, 성공해라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요구가 기뻐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하면서 사는 것은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픔이 와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아픔이 와도 믿음으로 기뻐하는 모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만 믿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 쉬지 말고 하랍니다. 그럼 하나 더 남았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눈 다 감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려면 나태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선지자의 마음 갖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아파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이렇게 흥청망청거리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